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쁘게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요, 성경과 교회에서 증거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을 경계하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보호하고 참된 복음으로 범사에 승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전염병 환자가 처음 발견된 것은 지난 1월 20일이었습니다. 그 2월 중순까지 하루에 한 명, 두 명, 세 명 확진자가 그렇게 발견되었었죠. 뭐 가장 많게는 다섯 명 이렇게 대부분이 이제 중국 우한 관련 이제 확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월 19일이 되니까 31번째 확진자를 기점으로 해서 확진자 숫자가 그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명, 두 명 이렇게 늘었던 확진자가 2월 19일을 기점으로 해서 2월 20일 날 20명이 되더니 그 다음 날 2월 21일에는 53명, 그리고 2월 22일엔 드디어 100명이 넘어섰어요. 그리고 하루에 수백 명씩 늘어나다가 급기야 3월 2일에는 하루 1,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는 2월 19일 발견되었던 그 31번째 환자를 주목하게 되었고 그가 신천지 교인이었다는 것과 이라는 것과 대구에서 열린 무려 8,000명이 모이는 신천지 대형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신천지 집회는 일반 교회들처럼 이제 의자가 이렇게 여러분처럼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그냥 바닥에 줄 지어서 다닥다닥 붙어 앉는 이런 방식으로 집회 시간도 1시간이 아니라 무려 2시간 이렇게 이르기 때문에 따닥따닥 붙어서 밀폐된 공간에서 2시간을 보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집단 감염이 가능한 환경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2월 21일 발생한 코로나 환자 기준으로 해서요 신천지 관련 교인이 확진자 가운데 70%였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나 방역 당국은 신천지 확진자들을 상대로 한동안 전수조사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이단의 특성상 비밀리에 활동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교육 장소가 폭로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가 보통 이렇게 일반 교회 교인들을 포섭하죠.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포섭 대상인데 이 일반 교인들을 포섭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것이 이제 복음방 센터 그리고 위장 교회들입니다. 이런 장소에서 신천지 요원들에게 포섭돼서 소위 신천지 성경 공부를 배우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간 다녔던 곳이 신천지인지 처음에는 알지도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들의 동선이 이제 낱낱이 이렇게 파악이 되게 되면 신천지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신천지는 신도 명단 대한 제출을 지연했고요. 고의로 누락하고 시설을 은폐해서 코로나 초기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 신천지 대형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지면서 모두 코로나 불씨들이 되어서 하루 수백 명씩 확진자들을 전국적으로 쏟아냈던 겁니다. 신도들은 치밀한 계획 가운데 교인들을 포섭하지요. 그래서 일단 포섭 대상자를 정하게 되면 여러 명이 한 조가 돼서 오랫동안 친절을 베풀면서 접근한 후에 접근해서 이제 마음을 열죠. 막 친절을 베푼다는 게 애기도 봐주고 음식물도 갖다 주고, 어떻게 보면 개신교 우리 전도법하고도 좀 비슷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정교하고 치밀하고 또 치열하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명이 한 조가 돼서요, 마치 길에서 만난 것처럼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한 사람을 성경 공부하자고 꿰어서 신천지 성경 공부방으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씩 신천지 교리를 주입시켜서 가르치지요.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넣어줍니다. 이제 포섭 대상자가 나중에 내가 지금 신천지에 빠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다른 복음에 세뇌되고 난 후에는 이미 때가 늦어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까지 가고 나면 이제 마치 북한 공산당 세뇌시키듯이 그렇게 세뇌가 돼서 이미 이제 완전히 이렇게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게 되고, 그리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게 순간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신천지 신도가 되면 개인의 삶이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고요, 사회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치는 암적 존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천지와 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신약 성경 시대, 오늘 본문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도 교회 내에 은밀하게 들어온 신천지 같은 이단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사실 이 이단 문제예요.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다 이단에 대한 얘기인데, 저들의 문제는 오늘 본문 6, 7, 8, 9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바울이 전해준 복음과 다른 내용의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감염시켰던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다른 복음으로 감염시켜서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죽어가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 저들은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르쳤던 겁니다. 이런 이단 사상을 주입한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폄하하고 부인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들 내에서 바울의 권위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전한 복음도 형편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오늘날 신천지나 혹은 이단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 목회자들을 싹꾼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막 폄하하는, 그래서 그 발언을 막 그냥 목사님을 공격하게 하고 험한 말 하게 하고, 그래서 그 권위를 크게 훼손시켜버려서 그 말을 듣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의 권위를 훼손시켜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모두 자기들 말만 듣고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이런 이단들에 의해서 하나 둘 통째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는 이 교회들에게 주는 얘기들이 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 넘어간 게 아닙니다. 뭐 교회들이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이단들에 의해서 넘어가는 일이 벌어졌었던 겁니다. 감염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그리고 이런 이단 사상들에 감염된 사람들이 또 다른 지역과 다른 지방을 방문하면서 이 이단 사상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어요. 확진자가 100명, 200명, 막 1000명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감염 속도가 너무나 빠르니까 바울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영적 바이러스의 전염을 빨리 막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급박한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황급히 갈라디아서를 집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은요, 사실 이단에 대한 얘기예요. 기독교 이단,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이런 이단 사상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에 대해서 이제 이단 방비책이죠.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 줘요. 오늘 이 얘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또 어떤 혹시 이단 사상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감염의 위기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이 지켜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첫째,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간단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에요. 다른 얘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아니에요. 좀 이상한 얘기하면 그냥 그 사람에서 walk away 하면 되는 겁니다. 신기하다고 가까이 가시면 안 돼요. 신기하다고 자꾸 만지면 코로나에 걸리세요. 그래서 진짜 죽을 정도로 고통하고 자칫 잘못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신기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7절에 가시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단의 특징들은 다 이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대표적 기독교 이단들인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몰몬교, 안식교, 구원파, 신천지 등은 성경에 말하는 복음 외에 또 다른 이단이, 복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이 아주 공통적이에요. 다른 게 있다는, 성경 외에. 요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건 무조건 이단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의 말세라고요. 막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신비한 구절이나 숫자풀이에 집착합니다. 그냥 앞으로 666을 십자풀이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세요. 10중 8구입니다. 666 숫자풀이 하는 사람들은 그냥 10중 8구 이단이에요. 그냥 이단. 예. 그러니까 그냥 쉽게 알아요. 아, 이 사람 혹은 이단에 감염된 사람, 누군가 그런 사상에 감염된 사람입니다. 이단들의 최종 목표는 자기들의 가르침과 이단 교주만이 구세주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신비한 뭐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해서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이단 교주를 따르게 한다는 거죠.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신천지 교리만을 전적으로 따르며 열심히 정상적인 교회를 파괴한 신천지 신도들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정통교회에서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하나도 신비롭거나 혹은 다를 것도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의 승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고 또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That's it. 그게 전부예요. 복음이 그게 전부라고요. 여기다가 뭔가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는 이 모든 것이 저주를 받을 진저에 다른 복음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한 교회 내에서 노상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이 복음이면 충분해요. 더 이상 아무런 내용도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이단은 마치 뭔가 더 있는 것처럼 정말 그런가?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물어봐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아서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뭐하러 물어보냐고요. 그렇다고 얘기하면 정말 그런가? 몇 월 며칠인가? 또 물어봅니다.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희한하죠. 예수 잘 믿었던 사람도 또 의심이 돼요. 또 그렇게 물어보면 자꾸 진짜 그러냐? 그대가 남편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살았죠. 진짜 사랑하냐 물어보면 또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진짜 이 남자를 지금까지 사랑해서 봤는지. 못담시 그런 걸 묻냐고요 도대체. 사는 거 보면 몰라요. 애가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수십 년 같이 지냈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어요 도대체. 왜 물어보냐고, 왜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시험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단들이 흔들게 걸려들면 무너질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사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욕과 죽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와서 깨워요. 정말 그런가?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자꾸 캐물으니까 또 그런 것도 같아요. 예. 아닌 것도 같아요. 그래서 하와가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는 아무나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의심이 되는 거예요. 또 자꾸 물어보면 정말 사랑하는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자 사단이 그 틈새를 놓치지 않고 하와를 흔들어댑니다. 하나님이 전해준 복음이 잘못되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것이 될 것이라고 다른 복음을 말해줘요. 다른 복음입니다. 태초로부터 이단은요, 성경이 분명히 제시한 복음 외에 마치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꾀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에서 전해주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러므로 무슨 자기들만 비밀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꼭 경계하시고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쓸데없이 담임 목회자 맞고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하고 괜히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진짜 마음에 안 드신다면 그냥 조용히 자기 마음에 드는 목회자를 찾아가시면 돼요. 거기서 뭘 이렇게 멱살 잡고 이렇게 얘기할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게 살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냥 그렇게 폄하하고 교회 밖에서 담임 목회자 모르게 성경 공부하자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바로 목회자에게 보고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모두 죄 씻음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복음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늘 성경과 건강한 교회에서 전하는 이 참된 복음을 든든히 붙드시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단 사상 그런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셔서 범사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다른 복음은 없다 말씀드렸어요. 둘째,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은 저주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과 건강한 교회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감염시키잖아요. 그럼 반드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뱀이었어요. 뱀. 다른 복음을 전했던 이 뱀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고 살게 됩니다. 아담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주었던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되고 수고하고 자식 낳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을 듣고 받았던 아담도 역시 저주를 받아서 평생 땀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었어요. 이단에 빠져서 이단 사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받는 사람은 모두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주받아요. 그리고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도 역시 저주받는데, 세월호 사건 때 구원파의 수장이라고 믿어졌던 유병헌 씨가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져 죽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죽은 자가 진짜 유병헌 씨 자신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훼손되어 있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는 신천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자신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를 힘들게 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 교주에 빠지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고 그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도 다 흔들리게 됩니다. 주변 환경이 저주를 받아 살기 힘들게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건의 중심 인물이 된 최순실 씨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뒤에는 최태민 이단경이라고 하는 가짜 목사가 있었지요. 그의 정체는 원자경이라는 이단 교주였습니다. 그는 개신교 목사라는 타이틀을 뒤집어 쓰고 성경과 건강한 교회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그가 끼친 손해는 대한민국에 끼친 손해는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정치적으로요, 보수가 무너졌잖아요. 어디서 무너졌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거기서 무너졌죠.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균형이 무너졌다는 게 불행인 겁니다. 진짜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후유증이라는 게 어마어마해. 도대체 어마어마해. 현재 그 가족의 임한 고통은 어떻습니까? 그 최순실 씨와 그 딸내미들까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요, 뭐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저주 받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겪는 후유증은 진짜 어마어마하고요. 바울이 이단 사상에 빠진 자들은 저주 받는다 바울서도 얘기했어요. 아니 정확하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단 사상에 빠진 자들은 바울의 이 저주 선포가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단 사상에 빠지고 이단 사상을 전하는 자들은 사실 코로나 전파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몸만 병들게 하고 이렇게 몸만 죽일 수 있을지 몰라요. 뭐 죽이 는 것도 5% 정도, 뭐 그 정도 되나요? 근데 이단 사상은 그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코로나 확진자들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들이 70%였다는 거, 이게 진짜 나라에 할 일이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해. 진짜 이 폐해가 엄청납니다. 지금은 2차, 3차 감염으로 인해서 신천지 관련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간으로 7월 5일 현재, 7월 5일에 미국은 지금이 오늘이지만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가 7월 5일이죠. 7월 5일 현재 한국 시각으로 코로나 대한민국 코로나 확진자 약 1만 3천 명 가운데 5,213명이 코로나 관련 확진자들입니다. 전체의 40%에 이르죠. 그러니까 이게 이단은 단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폐악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인 것을 꼭 기억하고 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으로부터 자신과 가정과 사회와 세상을 지켜 보호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단은 저주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사도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 세 번째, 사도바울의 이단에 대한 가르침은 이단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함께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단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쁨을 구하는 사상이라는 거, 이게 또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기분 맞춰주는 게, 생각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이단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 복음 전도자들은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모두 유대인이었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도 정말 다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과 율법을 알고 있었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는 거의 저들의 정체성과 같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 받는 문제나 혹은 율법 지키는 일들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은 후에 예수 믿어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서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저들은 할례받지 않았고 구약 성경 모르고요. 당연히 유대인의 절기도 모르고 음식법도 모르고 율법도 몰랐습니다. 이방인들은 그저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었다고요. 구원의 기쁨에 사로잡혀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악한 행실을 다 버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어느 날 저들 앞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떡 하고 두둥 나타난 겁니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면서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으려면 자신들처럼 할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기쁘게 하려면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그들의 주장처럼 이방인들도 할례받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런 문제는 안디옥 교회 때부터 비롯되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수고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죠. 그때 이 비슷한 문제가 생겨서 그때 함께 모인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이방인들에게는 따로 율법의 짐을 지울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고 답을 얻었습니다. 그저 음행과 목매어 주인 짐승 그리고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기본적인 지침만 받고 나머지는 주 안에서 할례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구약의 율법이요. 그렇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한 것 외에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외에는 할례를 받을 일이 하등이 없었고 구약의 율법을 지킬 이유도 하등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요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돼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뱀의 꼬임이 뱀의 그 유혹이 그 말들이 더 마음에 들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정녕 곧 죽는다 였는데 사단의 유혹은 아니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어느 말이 사람 듣기에 더 좋습니까? 어느 말이 더 듣기에 좋냐고요. 내용만 생각해보면 당연히 사단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훨씬 더 우리 마음에 들게 얘기하는 얘기라는 거.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들게 얘기하는 얘기 이런 얘기하는 사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꼭 사람의 마음에 들 필요는 없거든요. 구원파이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피로 죄 씻은 사람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구원파 그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사람 마음에 드는 가르침이에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한번 회개하면 과거, 현재, 미래, 저까지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 다 이미 용서받은 죄를 뭐하러 회개하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뭔가 죄책감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그런 자유함을 얻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서 뭐까지 사라지냐면 죄책감도 없어져요. 사실 죄책감이 있어야 삶이 변화가 생기거든요. 뭔가 내가 내 아내한테 잘못했네 다음부터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네 이게 무슨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말을 조심하고 관계가 개선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죄책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전혀 죄책감 없이 이제는 선무당 사람 잡듯이 진짜 무서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수확한 죄를 짓고도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괴물 인간들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세월호 같은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천지 이단은요 우리만 하늘의 비밀을 알고 우리끼리만 14만 4천 명에 든다는 인간의 허영심을 이용했어요. 또한 기존 교회에 대한 불만과 목회자에 대한 상처받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요. 교회 다니면 언젠가 한 번씩들 아마 다들 경험해 볼걸요. 교역자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한번 신나게 한번 욕 좀 해봤으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뭐 저 따위로 하나 뭐 이런 생각들 들 때가 있다고요. 속 시원히 교회에 대해서 한번 한번 얘기하고 싶은 얘기, 예,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신천지가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사람 마음에 들도록. 아, 교회용 마음대로 해야 된다. 예. 과거에는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주의 종에 대해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 그거 다 싹꾼들이니까 괜찮다. 욕 함부로 해도 된다. 그냥 그래서 진짜 별별 욕들을 갖다가 목회자를 향해서 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렸던 겁니다. 기성교회 내에서도요, 마치 점치듯이 예언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복에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단들의 공통점은 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참된 복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사람의 귀에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내용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서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좋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은 다 드렸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미국에서는요, 코로나가 진정됐는지 싶었는데 지난 6월 말부터 사업체들을 오픈하고 그리고 각종 모임들을 허용하면서 다시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죠.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서로 간에 6피트 거리두기. 그래서 이렇게 자리에 앉을 때도요, 되도록이면 서로 간에 6피트 거리두기 하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항상 그렇게 좀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마스크 쓰시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대화는 되도록이면 삼가시고요. 뭐 방법이 없어요. 지금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문 열면 꼭 나가실 때 손 닦으시고 몸으로 문 열고 나가시고 항상 이 접촉을 주의하는 거, 서로 간에 거리두기와 손 씻기, 마스크 쓰는 일, 영적인 바이러스인 다른 복음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도 어쩌면 아주 비슷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은 한두 번 권면한 후에 서로 영적 거리두기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스크 쓰고 대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악한 사상에 감염되지 않으려면요, 손 자주 씻고요, 함께 밥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제를 끊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이 코로나 예방법이 아니라 이단 예방법. 첫째,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 둘째,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저주받는다는 거. 그리고 셋째, 다른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이 아니다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경과 건강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전하는 참된 복음에 붙들린 바 돼서 다른 복음을 그 어떤 모양이라고 경계하고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건강한 신앙생활로 개인과 가정과 이 사회와 온 세상을 지켜 보호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영적 바이러스인 이단들의 세력이 횡행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늘 성경과 건강한 교회에서 전하는 참된 복음에 붙들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 사상에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들의 공동체를 지켜 보호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